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일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리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자라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허락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또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그 천국 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올바로 잘 전해지도록 인도하시고 한없는 은혜가 내려져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사가랴가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이름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 내려진 심판이 끝나고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67절까지 왔는데 그 67절에 보니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64절에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였다. 이 예언이라는 단어가 이 한국 사람한테는 좀 잘못 이해될 그런 단어입니다. 점쟁이 같이 그 앞으로의 일을 알아맞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한다. 즉 성령님의 감동으로 계시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를 통해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9절 아니 뭐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사가랴의 찬양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Magnificat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듯이 사가랴의 찬양은 Benedictus라고 부르는데 둘 다 찬양의 그 처음 단어 라틴어로 번역된 그 찬양의 처음 단어를 사용하여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데 이런 일들이 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 의미와 그 뜻과 그 목적을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런 말씀을 통해 벌써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슨 일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을 안 주셨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는데 2000년 전에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해주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그게 무슨 일인지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이런 거구나 좀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이런 것들. 이 사가랴의 찬양의 내용은 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구약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구약에서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용어들을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시작으로 이제 하시고 이루시는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용어들, 즉 예를 들어 출애굽적 그적인 용어들, 또 희년 아시죠? 그때 사용됐던 용어들을 사용하여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구원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뭔가 새롭지만 구약하고 관계없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약속들, 구약에 주어졌던 약속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런 것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과거의 사건, 뭐 출애굽기 사건이나 이런 그 과거의 사건과 과거형을 사용하여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의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68절부터 75절을 보면 이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76절과 77절 이것은 이제 세례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이 이제 뭘 하려고 태어난 건가 그런 말이 나오고 78절과 79절은 메시아의 사명 즉 메시아께서 뭘 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지금 갖고 있는 찬양입니다. 먼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확실하게 믿는 거죠.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는데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잉태하심도 성령님께서 이루시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에도 이 성령님께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항상 역사하십니다. 1장 15절에 하반부에 보면 세례 요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장 35절에 마리아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다. 1장 41절 하반부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가 쓴 그 사도행전도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삶도 시작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면서 시작을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지금 성령님께서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 새 창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창세기 1장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면서 시작되듯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엄청난 특별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찬양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으므로. 여기 돌아보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영어로 visit이라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찾아가는 visit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일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아오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과거로 써 있는데 미래를 얘기하시죠.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오심을 사용하여 이제 예수님,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44절 하반부에 이는 권고받는 날을 너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너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찾아오신 때를 모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때를 지금 모르고 삽니다. 그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시편 106편 4절 하반부에 보면 주의 구원으로 나를 권고하사, 주의 구원으로 나를 찾아오사 이런 말입니다. 즉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redemption, salvation, 구속, 구원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이제 69절서부터 보게 되면 아 구원을 하시는데 메시아를 통해서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69절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신다.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한 건데요. 구원의 뿔이다. 이 뿔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뿔이라는 것은 힘 있는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강력한 구세주. 즉 우리를 위하여 힘 있는 구세주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런 말이 됩니다. 즉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데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를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를 구원하는 나의 구원자다 이런 말이죠.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런데 구원의 뿔을 일으키시는데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건 뭐 많이 본 내용이죠.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기름 부은 자 글자 그대로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즉 하나님께서 구약대서부터 많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내용 즉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다 그 메시아를 통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지금 그런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남으로 즉 먼저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시작이다. 지금 이런 거를 스가랴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런 게 좀 감명이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지금 메시아만 기다리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그 유대인들도 자기네 나름대로 세상 이유대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런 거 말고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그분이 와야 자기들의 죄가 해결이 되고 구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해주십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것으로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조용하십니다. 그래 그 40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스가랴를 통해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 모든 약속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한 군데 읽어드리면 23장 5절 6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재밌는 건 이겁니다. 다윗 왕 전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약속을 하셨고 다윗 왕 후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왕 후에 오는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도 지금 뭐라고 예언을 해요? 다윗왕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다윗왕이 오는 것 같이. 아니면 그 다윗의 그 혈통에서 태어날 것을 얘기해요. 근데 다윗왕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윗왕은 벌써 살다가 죽은 사람인데 왜 다윗왕이 또 와? 우리가 거기서 알 수 있죠.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는 지금 그런 것을 약속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저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나 오늘도 오실 수 있고 또 뭐 몇백 년 후에도 오실 수 있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정말 정말 하나님을 반대하는 지금 그런 일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를 별로 큰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반대하는 걸 해도 뭐 그 사람을 뽑아주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제 곧 오실라나. 왜? 이 세상에 죄가 차야지 오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에, 5천만 명의 아이가 지금 죽습니다. 인간이 죽여버리는 겁니다. 5천만 명씩. 세상에 죄가 지금 어느 정도로 차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좀 흥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날이 하루라도 더 가까워지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스가랴나 이 세례 요한이나 지금 이 엘리사벳, 마리아, 이분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된 그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흥분되는 시대입니까, 이게? 우리도 같은 흥분을 가지고, 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렇게 오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약속대로 오시는구나. 저희가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그날이 가까워짐을 저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흥분이 된단 말이에요. 빨리 오셔야죠. 그래야 더 이상 이 세상을 좀 안 보고 살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 반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빨리 떠나는 날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어쨌든 흥분되는 날입니다. 이제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74절.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은 시편 106편 1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구약적인 용어입니다. 왜? 구약의 구원은 세상적 구원이었습니다. 즉 애굽에서 구원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되는 게 참 구원이 아니죠. 예표적 구원입니다. 세상적 구원. 그러나 그 예표적 구원으로 천국적 구원, 영원한 구원을 예표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구원을 세상적인 구원으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즉 세상적인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적인 구원인 것 같이 들려도, 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적인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이 되는 세상 구원 아닙니까? 그걸 보면서도, 아, 애굽이 세상의 상징이고 거기서 나오는 건 세상에서 나와 가나안 땅이 천국의 상징이고, 아,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듯이 지금 구약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거라고 세상식으로 풀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전부 이렇게 세상적인 용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구약적인 용어로.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는 천국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무슨 구원이 이 세상에 내 원수들, 뭐 이런 데서 구원받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서의 구원은 진짜 세상 원수에서 구원받는 거였죠. 즉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약에 와서까지도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세상식으로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정치적 구원이 돼버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정치적 구원이 아닙니다. 경제적 구원도 아니에요. 죄에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약에 와서도 구약을 인용을 하면서 하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이해하는 걸 안 주시면 도리가 없습니다, 이거. 다 세상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식으로 쓰여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지금 되는 건지. 구약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자세히 보이지만 그저 세상적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영적 구원입니다. 그 영적 구원을 세상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루실 구원은 72절, 73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바로 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바로 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즉 출애굽, 그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으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 구원, 이 완전한 구원도 구약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곧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즉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식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세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다윗 왕을 통해서 그런 엄청난 세상 왕국이 세워진 것이 재현되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뭘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어요. 즉 왕을 약속하셨고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세상 수준에서만 이해하면은 이게 다윗 왕이요, 솔로몬 왕이요,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요,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은 유대인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해하듯이 이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왕이시고 천국이 우리의 약속의 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백성들이죠. 즉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재확인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기 밖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구약의 약속은 세상 이스라엘에게서 성취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수도 없습니다. 이 미국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세대주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천국적인 그 왕국을 세상으로 표현을 해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안 주시면 혼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목적은 뭐냐?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럼 구원의 목적은 뭐냐? 주의 앞에서 섬기게 하리라. 이 섬긴다. 이 말은 service. 그래서 영어로 이 예배를 service라고 부르죠. 바로 섬긴다, 예배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도 같은 것이었죠.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상반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즉 이스라엘 나의 아들을 이제 내보내서 그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즉 구약서부터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여기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목적을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예배하게 하리라. 근데 여기 성결과 의로 섬긴다. 영어로 하면 holiness와 righteousness. 즉 거룩함과 의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이루신 것이죠. 출애굽 때와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도 제사장 나라가 됐죠. 즉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었는데 완전하지가 못했죠. 그리고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이 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천국을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왜? 예수님의 의를 입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됐으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신약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약 용어잖아요. 구약 용어. 그러나 이제 교회한테 얘기하는데 너희는 거룩한 백성. 여기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러면 들으면 꼭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구약의 이스라엘은 교회를 예표하던 거였죠.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 우리 대신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셨으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려움이 없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충분히 섬기게 한다 이 말이죠. 양심까지도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두려움 없이. 왜? 양심의 가책이 안 되니까. 죄를 졌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으로 가책이 없어요. 물론 그 죄를 진 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것은 없단 말입니다. 왜? 내 양심에 그런 나지만 모든 죄가 다 씻어졌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하십니다. 76절 77절. 이 아이여, 너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의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77절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1장 32절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예수님의 그 우월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메시아를 약속하실 때 선지자가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됨을 말씀하셨는데, 말라기 때부터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가 오지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라. 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세례 요한이 오므로 이제 그때가, 그 약속의 때가 임함을 알리시는 것이죠. 스가랴는 자신의 아들이 바로 그 선지자임을 믿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지금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제 길을,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신다 하는데, 지금 선지자인데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사람이라 믿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할 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3장, 누가복음 3장에 가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백성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즉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구원도 아니고 정치적 구원도 아니고 육체적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뭐 육체적인 구원, 경제적인 구원, 뭐 정치적인 구원을 요구하는데 그걸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계속 가난할 수도 있는 구원이에요. 물론 천국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엄청난 부자가 되는 구원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고 병이 나서 죽는 그런 구원도 될 수도 있고. 왜? 그런 구원이 아니니까. 죄에서부터 구원.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하반부와 34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백성들 앞에 나타나 회개하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78절서부터 스가랴는 메시아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78절 79절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리라. 지금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건 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즉 메시아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뭐 행위 구원, 이건 어떻게 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좋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구원을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긍휼입니다. 긍휼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정말 죽어마땅하고 지옥에 지금 당장 떨어져도 할 말이 없지만 긍휼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자랑이 없는 거예요. 참 교회까지 나와 자랑하는 것처럼 한심한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돋는 해가 임하신다. 돋는 해는 메시아를 가리켜 말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단어를 피어나는 싹스로 번역을 하는데 그렇게 해도 메시아입니다. 그죠?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래, 돋는 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이 자라는 솟아나는 싹싹이라 해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메시아가 이루시는 구원인데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친다. 즉 죄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게 한다.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79절은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시간이 뭐 도저히 안 됩니다. 79절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더 보겠는데 그리고 80절로 이제 스가랴의 찬양이 끝납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죠. 빈들이라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막이라 desert 아니면 wilderness 광야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즉 뭐예요? 새로운 출애굽. 우리가 wilderness 광야라 하면 출애굽을 생각하게 되죠.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 광야에서 자라나면서 즉 새로운 출애굽이 즉 출세상이 곧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놀랐습니다. 스가랴가 벙어리가 된 이유는 안 믿어서였는데 안 믿었던 스가랴에게 믿음이 주어져 신약의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를 통해 뭘 봅니까? 스가랴는 구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스가랴를 통해 구약이 즉 구약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약을 올바르게 받아들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구약 백성이면 그들의 그 믿음의 내용이 스가랴의 찬양 내용이 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 세상 유대인들은 스가랴의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받는 자가 구원받은 자죠.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이 구약이 어떻게 하면 올바로 신약을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는가? 이 스가랴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고 오셔서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았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영원히 예배하게 하신 것. 믿음 없이 세상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세상식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엄청나게 실망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자가 즉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신 때가 사흘째요. 벌써 우리가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즉 세상적인 구원을 바라고 그런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죽은 지가 사흘째다. 실망하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구원, 정치적인 구원, 육체적인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즉 세상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전하면 그냥 계속 이제 그 소망을 가질 수는 있지 몰라도 성경대로 예수님을 전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나는 예수님이 이런 걸 이루실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가 사흘째다. 뭐냐 이게? 요즘 교회 나오는 사람들 그렇게 실망할 수밖에 없으니 안 실망시키려고 가짜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요?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영원히 예배하는 자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기독교라는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까? 다른 걸 기대하고 있었으니 실망을 하는 거죠. 세상을 기대했으니 실망을 하는 거죠. 천국을 바라는 사람이 왜 실망을 합니까?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25절에 24장 25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우리는 더욱 믿어야 합니다. 더욱 믿고 더욱 찬양하며 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우리들의 구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스가랴의 찬양 내용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 현실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영적으로 이루어진 그 현실을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나날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가 안 돼서 좀 슬프십니까? 실망이 되십니까?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다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기쁘고 기쁜 일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구원을 주셨사오니 이 구원을 소유한 저희들 기쁘게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이 현실을 저희가 바라보며 기뻐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